유다가 그에게 가까이 가서 이르되
내 주여, 원하건대 당신의 종에게 내 주의 귀에 한 말씀을 아뢰게 하소서. 주의 종에게 노하지 마소서. 주는 바로와 같으심이니이다. 이전에 내 주께서 종들에게 물으시되 너희는 아버지가 있느냐 아우가 있느냐 하시기에 우리가 내 주께 아뢰되 우리에게 아버지가 있으니 노인이요 또 그가 노년에 얻은 아들 청년이 있으니 그의 형은 죽고 그의 어머니가 남긴 것은 그뿐이므로 그의 아버지가 그를 사랑하나이다 하였더니 주께서 또 종들에게 이르시되 그를 내게로 데리고 내려와서 내가 그를 보게 하라 하시기로 우리가 내 주께 말씀드리기를 그 아이는 그의 아버지를 떠나지 못할지니 떠나면 그의 아버지가 죽겠나이다. 주께서 또 주의 종들에게 말씀하시되 너희 막내 아우가 너희와 함께 내려오지 아니하면 너희가 다시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하시기로 우리가 주의 종 우리 아버지에게로 도로 올라가서 내 주의 말씀을 그에게 아뢰었나이다. 그 후에 우리 아버지가 다시 가서 곡물을 조금 사오라 하시기로 우리가 이르되 우리가 내려갈 수 없나이다. 우리 막내 아우가 함께 가면 내려가려니와 막내 아우가 우리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그 사람의 얼굴을 볼 수 없음이니이다. 주의 종 우리 아버지가 우리에게 이르되 너희도 알거니와 내 아내가 내게 두 아들을 낳았으나 하나는 내게서 나갔으므로 내가 말하기를 틀림없이 찢겨 죽었다 하고 내가 지금까지 그를 보지 못하거늘 너희가 이 아이도 내게서 데려가려 하니 만일 재해가 그 몸에 미치면 나의 흰머리를 슬퍼하며 스올로 내려가게 하리라 하니 아버지의 생명과 아이의 생명이 서로 하나로 묶여 있거늘 이제 내가 주의 종 우리 아버지에게 돌아갈 때에 아이가 우리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아버지가 아이의 없음을 보고 죽으리니 이같이 되면 종들이 주의 종 우리 아버지가 흰 머리로 슬퍼하며 스올로 내려가게 함이니이다. 주의 종이 내 아버지에게 아이를 담보하기를 내가 이를 아버지께로 데리고 돌아오지 아니하면 영영히 아버지께 죄짐을 지리이다 하였사오니 이제 주의 종으로 그 아이를 대신하여 머물러 있어 내 주의 종이 되게 하시고 그 아이는 그의 형제들과 함께 올려보내소서. 그 아이가 나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내가 어찌 내 아버지에게로 올라갈 수 있으리까. 두렵건대 재해가 내 아버지에게 미침을 보리이다.
달라진 모습을 보여야 합니다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우리가 어제 묵상했던 것처럼 형들은 더 이상 빠져나갈 수 없는 궁지에 몰렸습니다. 요셉은 형들이 베냐민만 포기하면 다 돌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아주 막다른 골목으로 몰아넣었어요. 어제 17절 보시면 44장 17절 한번 볼까요? 시작. 요셉이 이르되 내가 결코 그리하지 아니하리라. 자니 그 손에서 발견된 자만 내 종이 되고 너희는 평안히 너희 아버지에게로 도로 올라갈 것이니라. 이것은 전혀 생각하지 못한 상황이었습니다. 예전에 요셉을 팔아버릴 때는 아주 미움 때문에 시기심에 매여서 요셉을 팔았지만 이제는 아무런 죄책감 없이 베냐민이 은잔을 훔쳤어요 이렇게 말하면 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이것은 일종의 테스트였습니다. 이거 일종의 시험이고 일종의 유혹이었어요. 인생을 살다가 보면 우리가 어떤 사람인지를 나타내야 될 그런 유혹, 그런 시험에 직면할 때가 있습니다. 더 이상 빠져나갈 수 없는 선택 앞에 설 때가 있어요. 요셉의 경우에 보디바르 집에서 일을 할 때 보디바르 아내가 날마다 유혹했는데 날마다 나중에는 함께 있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일하러 그 집에 들어갔는데 그 집 사람 아무도 없고 보디바르 아내만 있는 거죠. 그래서 옷을 붙잡았는데 요셉이 떨치고 나왔어요. 이것은 정말 빠져나갈 수 없는 그런 막다른 길에서 요셉이 선택을 강요당한 거죠. 그런데 그 선택을 강요당했을 때는 선택을 두려워할 것 없이 우리가 마땅히 행할 길을 가는 것이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빠져나갈 수 없는 궁지에서 우리가 무엇을 선택하느냐 하는 것이 사실 우리 믿음을 나타내는 아주 중요한 계기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형들은 빠져나갈 수 없는 궁지에서 이제 선택을 강요당하는 그런 처지에 놓였습니다. 그때 오늘 본문에 유다가 등장해요. 어제부터 이제 유다가 등장하기 시작하죠. 오늘 본문도 18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18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유다가 그에게 가까이 가서 이르되 내 주여 원하건대 당신의 종에게 내 주의 귀에 한 말씀을 아뢰게 하소서. 주의 종에게 노하지 마소서. 주는 바로와 같으심이니이다. 형들 중에는 르벤도 있고 시므온도 있고 레위도 있고 이렇게 순서가 있어요. 서열이. 그런데 유다는 맏아들이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앞장서서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 본문을 읽으면 전부가 유다가 19절부터 34절까지가 유다가 요셉에게 했던 이야기입니다. 이 본문을 읽으면 두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하나는 이전에 내 주께서 종에게 물으시되 우리가 주께 아뢰되 또 종들에게 이르시되 내 주께 말씀드리기를. 그러니 사실 이 모든 긴 구절이요, 예전에 요셉이 했던 말, 그리고 형들이 요셉에게 대답했던 말, 또 그 다음에 요셉이 했던 말, 또 그 다음에 형들이 대답했던 말, 이전에 나누었던 대화를 전부 다 복귀하면서 그때 이런 일이 있었고 우리는 이렇게 말했고 그때 요셉은 또 이렇게 말했고 우리는 그렇게 대답했고 뭐 이러면서 상황을 다 다시 복귀하고 있는데 복귀. 그래서 예전에 나누었던 대화를 전부 다 재확인하면서 유다가 강조하는 것이 뭐냐면 아버지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여기에 아버지라고 하는 단어가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듣는 요셉으로 하여금 그야말로 아버지를 생각하지 않을 수 없도록 만드는 그런 아주 어떻게 보면 요셉의 그 감정을 자극할 수 있는 그런 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유다가 강조하는 것은 22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22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내 주께 말씀드리기를 그 아이는 그의 아버지를 떠나지 못할지니 떠나면 그의 아버지가 죽겠나이다. 이것은 예전에 했던 이야기입니다. 예전에 처음에 요셉이 형제 물어보고 아버지 물어보고 할 때부터 막내 아우가 함께 오지 못한 이유는 아버지는 아들과 절대로 뗄래야 뗄 수 없다. 이 막내 아우와 아버지는 뗄래야 뗄 수가 없고 그 막내 아우가 아버지를 떠나면 아버지 죽는다. 예전에도 이야기를 했지만 지금도 똑같은 상황입니다. 그렇게 말을 하면서 유다가의 그 긴 이야기, 수많은 대화를 복귀하고 아버지라고 하는 단어를 계속 반복하면서 유다의 이야기의 결론은 자기가 종이 될 테니 막내 아우는 돌려보내주세요 하는 것이 유다 이야기의 결론이었어요. 오늘 보면 33절, 34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33절, 34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제 주의 종으로 이 아이를 대신하여 머물러 있어 내 주의 종이 되게 하시고 그 아이는 그의 형제들과 함께 올려보내소서. 그 아이가 나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내가 어찌 내 아버지에게로 올라갈 수 있으리까? 두렵건대 재해가 내 아버지께 미침을 보리이다. 아버지에게 재난이 닥칠 겁니다. 이제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모든 이야기를 끝을 내는데 사실 이 유다의 긴 이야기에서 우리는 유다가 달라지고 변화된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유다는 한때 요셉을 노예로 팔아버릴 때 결정적인 역할을 했던 사람입니다. 유다가 구덩이에 던져진 요셉을 우리가 죽일 이유가 뭐 있냐, 저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팔자. 그래서 유다가 앞장서서 요셉을 이제 이 노예로 팔아버렸거든요. 그런데 그 이후에 38장에서 유다의 행적에 대한 긴 이야기가 아주 에피소드처럼 별도로 이렇게 끼어 있는 것을 우리가 읽었던 바가 있습니다. 가나안 여인을 취해서 아내를 삼고 아들을 낳았지만 두 아들이 하나님을 우습게 여기면서 먼저 죽어버렸어요. 셋째 아들도 죽을까 봐 사실상 전통대로 하자면 며느리 다말에게 아내로 아니, 며느리 다마를 셋째 아들과 결혼시켜야 했지만 그렇게 하지 않다가 이 며느리 때문에 창녀로 변신한 그 며느리 때문에 아주 큰 수치를 당했어요. 그런데 그렇게 창녀로 이렇게 변장한 며느리 때문에 수치를 당할 정도로 사실상 자기 절제가 안 되는 어떻게 보면 대단히 방탕한 그런 사람이었던 거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그런 유다가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릴 줄 아는 아들이 된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 중요한 것은 유다의 긴 이야기 속에서 유다는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릴 줄 아는 아들이 되었다고 하는 거죠. 30절부터 31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30절부터 31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버지의 생명과 아이의 생명이 서로 하나로 묶여있거늘 이제 내가 아시오의 종 우리 아버지에게로 돌아갈 때 아이가 우리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아버지가 아이가 없음을 보고 죽으리니 이같이 되면 종들이 주의 종 우리 아버지가 흰머리로 슬퍼하며 서울로 내려가게 함이니이다. 한때 아버지가 요셉만 편애하고 요셉에게만 채색옷을 입히고 그리고 그 요셉은 늘 버릇없이 이 형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고자질하고 뭐 이런 것 때문에 하여튼 요셉에 대한 시기심, 미움 이런 것이 가득 차 있었어요. 요셉을 잃어버리고 난 뒤에 야곱이 변하지 않았어요. 요셉에 대한 그 어떤 애착, 그것이 베냐민에 대한 애착으로 바뀐 거죠. 나머지 형들은 요셉만큼 사랑을 받지 못한 것 때문에 시기심, 요셉에 대한 미움 이런 것으로 가득 차 있어서 한때는 요셉을 팔아버렸는데 죽여버리고 팔아버리려고 했지만 베냐민의 편애에 대해서 유다가 더 이상 억울하고 원통한 마음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베냐민에 대한 애착을 버리지 못한 그 아버지에 대한 어떤 그 연민 뭐 이런 거 있습니다. 그 아버지를 더 이상 이해할 수 없는 노인으로 생각하지 않고 오히려 그 아버지가 이 막내 아우 베냐민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그 마음을 유다가 편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아버지는 그런 아버지이기 때문에 지금 막내 아우를 여기에 머물러 두게 하면 우리 아버지 죽습니다. 절대로 그렇게 할 수는 없습니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쩌면 유다는 자식을 앞세운 아버지의 마음을 알기 때문에 그런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한때는 시기심에 매여 있었는데 지금은 그런 시기심 없는 거예요. 한때는 아버지에 대한 분노에 매여 있는데 오늘 본문에는 그런 아버지에 대한 분노보다 아버지에 대한 연민, 아버지에 대한 어떤 그 이 처연한 마음 뭐 이런 것이 유다에게 있습니다. 아버지가 여전히 요셉에게 그랬던 것처럼 베냐민에 대한 아주 그 애타는 마음, 어떤 편애 그런 좀 그런 거 가지고 있지만 유다가 더 이상 그런 문제에 대해서 불만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책임 있게 행동하려고 하는 거죠. 오늘 보면 32절 한 번 더 보시겠습니까? 32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주의 종이 내 아버지에게 아이를 담보하기를 내가 이를 아버지께로 데리고 돌아오지 아니하면 영영이 아버지께 죄짐을 지리이다 하였사오니 자기가 막내 아우를 데려오기로 하는 아버지 앞에 책임을 그렇게 지고 자기를 담보한 적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이제 내가 대신 종이 될 테니 저 아이 올려보내주세요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이 유다의 긴 이야기 속에서 사실상 베냐민에 대한 애정보다 더 뚜렷하게 드러나는 것은 아버지에 대한 애정입니다. 유다가 긴 이야기를 하면서 아버지에 대한 깊은 애정을 드러내고 또 아버지에 대한 건 연민을 드러내고 이 아버지, 아버지, 아버지라고 하는 말을 얼마나 자주 반복하면서 그 말을 듣는 요셉으로 하여금 아버지를 생각하지 않을 수 없도록 만드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한때 유다는 아버지를 이렇게 아끼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요셉을 팔아버리고 그리고 요셉을 옷을 찢어서 염소의 피를 묻혀서 아버지에게 가져갔을 때 그때 아버지는 속여야 되는 대상이고 이겨야 되는 대상이었습니다. 자식들이 아버지를 속이고 아버지를 이겨먹은 거예요. 그런데 이제는 정당한 이유가 있는 거죠. 베냐민이 도둑질 했어요. 어쩔 수 없어요.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상황에서 유다가 아버지를 속이거나 혹은 아버지를 내몰라라 하는 것이 아니고 아버지의 아픔에 대한 연민 뭐 이런 거 가지고 우리 아버지 그대로 두면 절대로 안 돼요. 우리 아버지 죽어요.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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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러면서 그 아버지의 입장을 헤아리는 아버지의 처지를 헤아리는 그런 긴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예전의 유다와 지금 유다가 달라진 것입니다. 변했습니다. 자라난 것입니다. 예전에는 헤아릴 수 없었던 마음을 이제는 헤아리고 예전에는 적으로 생각하고 예전에는 속여먹었는데 이제는 그 아버지를 품어내려고 그 아버지의 그 고통을 품어내려고 하는 모습을 이 유다가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세월 지나갈수록 이런 변화가 일어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이를테면 전에 헤아릴 수 없었던 연약한 사람의 마음을 헤아린다거나 전에 헤아리지 못했던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린다거나 하면 우리 삶이 얼마나 더 아름다워지겠습니까? 성경을 읽고 신앙생활 할수록 생각하는 것은 우리 하늘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릴 줄 아는 것이 성숙한 믿음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이 늘 이렇게 하시고 저렇게 하나님 우리에게 이렇게 해주세요 저렇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거 중요하고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뭐 복을 받으려고 신앙생활 하는 거 참 중요하지만 진짜 성숙한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리면서 오히려 그 주님 편에 서서 말하고 행동하는 그래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사실 납득할 수 없는 어려움을 겪을 때가 있죠. 형들은 납득할 수 없는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겁니다. 이 납득할 수 없는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 상황에서 사실 열쇠는 아버지에게 있었거든요. 사실 우리도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납득할 수 없는 여러 가지 현실에 직면할 때 있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들어갈 때마다 어쩌면 우리는 내가 왜 어쩌다가 이런 입장이 되었고 왜 어쩌다가 내 인생이 이런 꼴이 되었는가 뭐 이런 생각 들 때가 얼마나 많이 있겠습니까? 그렇지만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주님이 늘 우리를 이끄시고 보살피시고 연단하시면서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일꾼으로 세워주시는 분인데 오히려 그분의 마음은 더 어떠하시겠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줄 아는 여러분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다면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마음을 헤아릴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될 수 있다면 우리 삶은 더 얼마나 아름답게 자라갈 수 있겠습니까? 세월 지나갈수록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릴 줄 아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